찬송가 383장 시작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383장 시작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2장 1절로 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5절까지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그리고 3절 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튜어트 목사는요 정치가의 연설과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정치가의 연설이나 목사의 설교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인 회중을 대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지 않더라도 정치가의 연설이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튼 정치가의 연설과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비슷한 점은 회중을 대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정치가의 연설이나 목사의 설교나 회중에게 전달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 예비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든 이 대선 예비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적임자다. 나야말로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민들에게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처럼 정치가들의 연설은 언제나 회중들에게 전달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담겨진 수많은 메시지들을 교우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든지 그날 그냥 설교를 하지 않고 반드시 그날 정해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날 본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정치가의 연설과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비슷한 점은 회중에게 전달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가의 연설과 목사의 설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존 스토트 목사는 정치가의 연설과 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설득과 선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정치가의 연설은 어떻게 하든지 대중들을 설득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반응, 언론의 반응에 늘 주목합니다. 만약 정치가의 연설 내용 중에 대중의 반응이 별로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을 삭제하든지 수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하죠. 어떤 정치가도 대중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그걸로 정치인의 생명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을 늘 살피면서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전하는 연설 메시지를 조정합니다.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정적인 반응, 좀 시원찮은 반응이 나오는 메시지는 얼른 조정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이와 같은 정치가의 연설과는 좀 다릅니다. 정치가의 연설은 어떻게 하든지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목사의 설교는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제발 좀 믿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팩트다 라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 역시 기본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연령과 문화와 또 지적, 영적 수준과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교 말씀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전해야 할 메시지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역시 백성들의 반응을 따라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본문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1절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주전 587년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한 지 1년이 더 지났을 때인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벌써 1년 동안이나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이 지속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백성들을 더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본문 3절로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니. 그 다음 마지막,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 동안이나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이 지속돼서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던 이러한 때는, 이러한 시기는 소망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나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3절로 5절에 나온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나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고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조국의 멸망, 나라의 멸망, 멸망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메시지였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던 이런 시기에 이런 식으로 조국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멸망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나라가 망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항의하거나 원망해선 안 됩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획되고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현실을 자각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환경 파괴나 이상기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 인간의 잘못은 없는지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든 일들을 무조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기계적으로 대입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상기후나 환경파괴 같은 것들은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만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해나 커다란 사건을 보면서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시편 49편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조국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절망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조국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절망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춘혜 권사님 지금 심장 시술 이후에 준 중환자실 계십니다. 열아파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깨끗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